저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갑자기 교회에서 일으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의 확신에서부터 이제 이것이 시작되어서 그 불꽃이 전체 교회에 퍼졌던 것.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사도바울 같은 분, 오늘 또 베드로와 요한 같은 분들, 그 믿음의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한,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전체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도 똑같다고요. 어떻게 교회가 그토록 타락했을까? 사단의 역사도 한 사람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그런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거짓 가르침이 생겨나고 자기 안에 그 거짓을 두고 있는 그 타락한 암흑 속의 그 마음이 이것도 번져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번져가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전체 타락으로 이어져 가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사단의 역사도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신 권능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을 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역사는 교회가 더욱더 세상 힘과 권력과 부를 얻어서 이제 타락으로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더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에 참여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걸 보여주실 때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같은 그 이 뭐라 그럴까요? 흐름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이제 죽으시고 이런 것까지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교회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서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좀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확신과 이 복음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 자신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는 두 인물 하면은 뭐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두 인물 하면 누구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루터하고 칼빈이겠죠. 예. 그리고 또 이 그 장로교 쪽에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존 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존 낙스 그분이 그 스칼랜드 개혁 신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장로교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죠.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시간이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은 또 다음 기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에 사실 루터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루터가 시발점은 아니에요. 그 전에 100년 전부터 그 종교개혁의 씨를 뿌렸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특별히 뭐 틴데일 같은 분, 위클리프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부터 이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읽혀지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의 그 밭이 미리 다 갈려져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교황의 그 권위가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걸 주장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화형을 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올바로 믿었던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음으로 그렇게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삶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주위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는 삶 자체만으로 끝까지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해서 그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가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내 주인은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안 바뀌어?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자신의 개혁신앙을 지키며 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 중세교회가 우리가 이제 루터를 볼 텐데 당시 그 루터 당시의 시대적 배경하고 루터의 삶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 중세교회가 크게 타락하였고 타락의 끝에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당시 중세교회에서 이제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이 연옥교리예요. 연옥. 그러니까 연옥교리가 이 행위 중심의 구원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또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야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점수가 쌓이는데 그 점수가 다 차지 못하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형벌을 받고 고행을 해서 점수가 더 차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행위 중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 이 연옥이에요. 그런데 이 연옥에서의 형벌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가 했던 일이 있어요. 뭘 했냐 하면 로마 가톨릭이 정한 그 성례 중에 특별히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죠. 지금도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고해성사는 단순히 우리는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하여 용서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해성사에는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신부나 이런 고해성사를 받는 자들이 고행이라는 숙제를 줘요. 그래서 그 고행을 해야만 내가 이제 이 뭐예요? 거기서 점수가 더 차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내 행위가 따라야 용서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고해성사를 할 때 이제 막 숙제를 내주는 거죠. 어디 고행을 갔다 와. 뭐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 이런 식으로 해야만 그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종교의 원리가 그래요. 불교에서도 선한 행위 열심히 하면 아 죄를 좀 보속하고 그게 조금 더 쌓이면 뭐 극락 가고 뭐 내세에서 좋은 걸로 더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와 똑같은 원리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연옥교리와 맞물려서 뭘 팔았죠? 어저께도 보았지만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교황이 만든 면죄부로 이제 그것이 죄의 형벌을 감해주고 연옥의 기간을 줄여주는 방편.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내 죄를 조금 더 씻어주고 연옥에서의 기간을 좀 감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는 헌금조차도 축복의 수단으로. 근데 사실 그 내용만 조금 바뀌었지만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을 이해할 때에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내 삶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전체 삶이 다 천국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더 약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헌금의 개념도 이제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 헌금을 함으로써 그걸로 뭐 축복을 받거나 그걸 잘 못할 경우에 벌을 받거나 이런 행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헌금의 개념이 약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11조로 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우리 자신을 바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더 완전케 되는 거지 절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의 개념도 사실은 그래요. 저희가 이 안식일과 주일을 가르치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게 되면 너무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건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구약에서 안식일의 개념하고 지금의 주일의 개념이 어떤 게 더 우리에게 효력이 클까요? 그냥 안식일 안 지키면 돌맞아 죽고 뭐 그런 거로 더 지키던 그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시대는 아직 완전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천국에 속해 있는 삶으로 그 삶을 내가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그 현실을 더 뚜렷하고 완전하게 누리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케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길 원하시는 거죠. 뭐 사 먹었냐 안 사 먹었냐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예수님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인식하고 더 완전하게 자유하는 아들로 지키길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내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고 벌을 받는 이런 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원리가 있고 지금도 그런 원리가 가르쳐지면 잘못된 거라고요.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해성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제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고백한 후에 참회의 고행을 하게 돼야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어요. 특히 고행이 죄의 형벌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이제 죄의 상태에 따라 금식이나 성지순례나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 지금도 고행은 아니지만 숙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지금도 줘요. 예. 저도 옛날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좀 약해졌어요 고행이. 그래서 그냥 뭐 무슨 책을 읽거라, 뭐 마리아 목주기도 뭐 몇 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약해졌다고요. 어쨌든 그러나 그런 걸 줘야 이제 우리 죄책감이 없어지는, 내가 뭘 해야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의 상태에 따라 이제 죄가 크면 저기 십자군 전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던 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참회의 고행 대신 그렇게 고행을 할 필요가 없고 좀 쉬운 방편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돈을 지불하는 형태로 죄의 사면을 받는 전통을 교황이 만든 거예요. 그게 면죄부라는 거죠. 아니 내가 고향 가는 것보다 얼마 내면 된다면 더 편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연옥에 있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게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캐톨릭은 있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 헌금을 하면 연옥 기간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우리하고 정말 달라요. 여러 면에서 너무너무 달라요. 즉 성도들이 가진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행위로 인식되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공로로 인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헌금의 개념이 내용만 다르지만 이런 원리라면 내가 헌금을 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인정이 돼서 정말 무슨 축복을 받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같은 원리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 소유물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며 살겠다는 표현이지 감사함으로 그걸 통해서 무슨 또 다른 축복을 받는 게 아니죠. 이걸 좀 분명히 생각하면 좋겠고요. 쉽게 말하면 당시에 헌금이 공양미 300석 같은 거예요. 부처님한테 공양미 300석 바쳐서 정말 눈을 뜨는 뭐 이런 원리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연옥에서의 기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공로가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어서 교회에 돈을 바치게 해서 부족한 공로를 채우게 한다는 취지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더욱 큰 부를 축적하게 됐고요. 이상하게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어요. 왜? 해준다는데. 뭐 이런 부적 써주면은 돈 갖다 내고 부적 써주면 그게 뭐 잘되게 해준다는데. Why not?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면죄부를 사는 게 어떤 고행을 하거나 뭐 십자군 전쟁을 가거나 이런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루터가 이 루터의 95개조 이제 그걸 배우겠지만 조항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잘못된 고해성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죄부에 대해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주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온 교황의 권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게 되고요. 이것이 엄청난 영향으로 이제 서방교회에 이제 닥쳐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95개 조항 우리가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걸 내기까지 루터의 삶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루터가 어떤 분이었는가? 루터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어디 사람이에요 루터가?
독일.
네? 독일 맞아요. 맞아요. 칼빈. 이거 칼빈은 어떤 사람인가요? 깔뱅. 프랑스 사람이죠. 그런데 주로 어디서 칼빈은 사역했죠? 스위스, 제네바. 근데 이제 루터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좀 똑똑한 아들인데 법률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법률가 가던 길을 멈추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 자기 마음 속에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굉장한 갈등과 의심이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가르치면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왔는데 그것이 자기를의 그 마음의 그 갈등과 의심이나 이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또 이 수도원주의 어저께 우리 봤잖아요. 교회 가르침 속에서 이 구원을 얻는 최고의 길, 그러니까 점수를 제일 많이 따는 길은 세상에서 도피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욕생활하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이 구원에 좀 더 빨리 이르게 되는, 예? 연옥에서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도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데 바보가 아니었어요. 루터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먼저 루터에게 굉장한 괴로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암흑을 보게 하시는. 그래야 빛이 비춰졌을 때 거기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에서. 그래서 자기의 그 죄악된 그 모습, 그 양심의 그 괴로움, 예? 이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이런 드러나는 어둠. 이 고행을 해도 이 생각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뿌리 깊은 죄성을. 예, 그래서 그렇게 금욕생활을 하게 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루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의 규율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빡센 규율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넘어서까지 루터가 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기도와 금식과 노동으로 살았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 이렇게 경건한 삶을 자기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에는 더 확신이 없었어요. 더 어둠과 절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굉장한 허무함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다는 거죠.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채워져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설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옛날 그 어거스틴 같은 그 초대 교부들의 글을 읽었어요. 쭉 읽으면서 성경을 이제 자기가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했을 때에 이제 엄청난 그의 삶에 이 개혁이 되는 사건이 찾아오죠. 1512년도 말에 위텐베르그에 이제 방에 앉아서 이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해석해 읽을 때 루터가 더 이상 읽어나가지 못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예전에 이 구절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성경 다 알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때에 정말 이 구절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심령에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그 끝도 없는 어둠, 절망, 스스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허무함. 그런데 이것들이 사라져가고 정말 영혼의 그 무거운 짐, 도대체 할 수 없었던 이 짐이 가벼워지면서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당시에 루터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자기의 선한 행위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우리 멤버십 공부할 때 그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먹물에 그냥 벽에다 집어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지금까지 나를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수도원에 들어와서 신부로 안수도 받고 성경 학위도 받고 신학 석사학위도 받고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했어도 이 복음 진리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열심을 쫓았는데 성령님이 그때 그것을 새롭게 조명해 주셔서 루터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걸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자기 삶을 비춰보기 시작했고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교회에 정말 많은 병폐가 있는 걸 보는 거죠. 왜? 자기 안에 병폐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병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병폐만 보면서 그냥 아, 왜 뭐 안 고쳐? 왜 저 모양이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어둠을 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둠을 보았는데 특별히 자기가 매여 있었던 자기도 매여 있었던 이 고해성세나 면죄부를 생각할 때에 성도들이 교회에 속고 있다는 거.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펜을 잡고 이제 이 고해성소와 면죄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95개 조항으로 이제 자기 견해를 써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설교를 그 복음을 했냐면 자기 안에 든 그 믿음의 확신이 잠잠히 있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믿음의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독일 그 위텐베르그 처치 그 성당문에 95개 조항을 적은 자기의 그 견해를 이제 공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이제 반박했죠. 그런데 목적은 루터가 그때 뭐 종교개혁하려고 한 목적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때 진리를 가리자, 누구랑 나랑 토론하자 이런 목적으로 붙인 건데 그것이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당시 신학교 교수나 성직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논쟁하자, 이렇게 우리 디베이트하자, 이런 식으로 토론하자라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단지 면죄부와 죄에 대한 그 사죄의 용서 권한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루터가 적고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그 조항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 학문적이고 부드러운 어조로 쓰여져 있었지만 우리 몇 가지 볼 텐데 이것이 이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퍼져나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종교개혁을 위해서 구원받은 한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죠.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날이 할로윈 데이로 되어 있고 우리는 레포메이션 데이로 지키고 있지만 루터 당시에는 그 10월 31일이 성자의 날이라고 지켜졌어요. 성자의 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성자라고 불리우던 자들, 그러니까 점수가 넘쳐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 뭐 이런 자들의 유물을 전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유물을 만지면 점수가 또 1점이라도 차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적같이 여겨지고 우상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이 그날 성자의 날이기 때문에 교회가 오픈했고 찾아왔어요. 그때 교회 문에 걸려있는 이 95개 조항의 글을 본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이웃에게 전하고 삽시간에 이것이 꽉 퍼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면죄부 판매가 중단되는 것까지 가요. 사람들이 이제 면죄부 판매에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중지하는 사태가. 그래서 그동안 가만히 있던 교황이 면죄부가 안 팔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심각한 도전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 95개 조항이 원래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더 큰 영향을 이제 유럽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이 그 한 사람의 믿음의 확신이 전체 교회의 큰 축복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95개 조항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제 1조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항상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맞죠? 두 번째, 2조. 이 말씀은 회개가 교회에서 성직자가 집전하는 고백성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이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 고행을 줘야만 내가 회개에 확실한 증거를 삼는 게 아니죠. 21조.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7조. 면제, 이거 재밌는 말이에요.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괴짝에 그 헌금함에 짤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이 사람도 참 그 뭔가 이게 제가 봤을 때 웃을 얘기는 아니고 분노에 가득 찬 소리였던 것 같아. 그리고 45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95조 하늘나라는 평안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평안하다 평안한가 이걸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올바른 그 복음의 확신으로 믿음을 증거할 때 루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게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로마 교황이 여러 차례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마다 루터를 죽이려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루터를 루터를 이렇게 그 길을 피해가게 하시고 이제 그 계속 루터로 하여금 토론장에 서게 하세요. 그래서 루터가 주장하는 성경 교리를 반박하고자 수차례 토론회가 열리는데 그때마다 루터는 자기 믿는 바를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당연하지 못해요. 이게 너무 희한하다는 거죠. 그 온 교회가 당연하지 못해요. 그냥 교회가 했던 일은 뭐예요? 파문 그리고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루터를 이단으로 몰고 가서 루터가 그 주장을 꺾지 않으면 꺾으면 우리가 너 안전을 보전해주겠다 했지만 루터는 똑같죠. 사도행전에 오늘 본 내용하고 하나님 은혜로 성경 진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담대히 진리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이단으로 파문을 당하고요. 지금도 루터는 똑같아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파문당한, 출교당한 사제고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후 근데 이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개혁으로 이제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간단하게 볼 거는 칼빈인데 칼빈은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공부했고 이 어떤 계기로 루터처럼 회심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프랑스에도 이제 개혁의 물결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극심한 박해가 이제 함께 임해요. 그래서 이 개혁 신앙을 믿는 자들을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는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을 화형해서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죽였는데. 근데 이제 개혁 신앙 믿는 것들은 더 나쁜 놈들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서서히 불에 구워 죽이는 이런 식으로 화형 제도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믿는 걸 지킨다는 게 어떤 피가 흘려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는 가야 되는지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좋은 거 믿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칼빈이 이런 여러 핍박을 피해서 이제 스위스로 건너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게 되는데 이 기독교 강요가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이 개혁신앙에.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나중에 그것도 우리가 같이 읽을 예정이지만 원래 칼빈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목사님이 아니에요. 스위스의 당시 제네바시가 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었고요. 교회마다 이 화상을 다 없애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거. 그리고 이제 미사까지 폐지하고, 미사가 아니다. 예배지. 그래서 미사는 제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도 폐지하고. 그런데 여기는 칼빈이 주도한 게 아니고요. 다른 목사가 있었어요. 화렐이라는 그 목사가 이제 그 제네바시의 목사로 그분이 설교한 것으로 했는데, 참 희한하게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종교개혁에 그 사람의 성격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불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화렐이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급진적이고 그냥 막 뭐 좀 안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냐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고 굉장히 그 설교가 그냥 막 쌩 이런 메시지였죠. 지금 보면 교인들 다 도망가겠죠,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성질 좀 내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설교한 걸 통해 제네바시에 소동이 일어나고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또 이런 목회자를 쓰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오피스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그 메이첸 목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6개월 만에 돌아가시지만 그렇게 해서 오피스 교회도 그 싸움을 하게 하신 거죠.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였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그때 이제 이 칼빈은 이 자기가 이 제네바시의 개혁의 물결에 참여해서 뭐 도움을 줄 자로 자기를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시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화렐이 칼빈을 찾아가서 이제 나를 이제 뒤이어서 제네바시를 인도할 목사가 되어줄 거를 얘기하는데 칼빈이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잘못하면 큰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것을 바라보고 이 제안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또 소심하니까 갈등이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그러면서 막, 근데 고난은 하기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제가 너무. 맞나요? 전도사님?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연구한 거는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스트라보거스에 가가지고 자기 여생을 뭘 하고 싶었냐면 성경 연구하고 그냥 책 읽고 나도 책 쓰고 이러고 살다가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은 그 유산이 좀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평화롭게 시골에 가서 그렇게 하다가 갈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서 제네바에 머무르려는 마음이 없었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때 그 화렐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을 확 넣어버리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야, 네가 필요한 때 고난받고 하나님 교회 일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연구하는 성경 연구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칼빈이 이 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요. 이 소명에 순종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제네바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데 모범 도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도 중요한 도시를 뽑자면 이 제네바예요. 제네바가 굉장히 종교개혁의 모범 도시가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만들어질 때 영국에 엄청난 핍박이 그 블러드 메리라고 아시죠? 그 메리 여왕이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제네바로 가서 피신 가요. 거기서 칼빈한테 배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영국에서 그 개혁 신앙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칼빈의 제네바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오피시 교회가 선교사님을 보내서 지금 우리 철준 성도님하고 김원환 전도사님도 그분들하고 영향된 분들한테 그 개혁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 와가지고 다 같은 그런 우리 그 모습이라고요. 이제 그렇게 저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칼빈이 이제 스트라버그스라는 곳에 갔다가 제네바로 돌아오고 그 과정에 기독교 강요 중보판 쓰고 로마서 주석 쓰고 이것들이 이제 종교개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글로서도 굉장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그 당시에 장로교를 표방하는 교회 헌법도 만들고 예배 모범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그래서 많은 목사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개혁신앙의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네바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어떤 분들은 이걸 문제라고 보고 어떤 분들은 문제라고도 안 보는데 이 제네바 시 자체를 성시화 시켰어요. 이 그 칼빈이. 그래서 이 시는 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처럼 시가 이단들까지 정죄하는 그렇게까지도 갔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다. 저희 같이 사실 믿는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두 왕국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은혜의 왕국과 특별은혜의 왕국이. 특별은혜의 왕국은 교회. 교회와 나라는 정부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개혁신앙에서 이제 그렇게 좀 초기 단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가 최후판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개혁신앙의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공헌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나라가 어딜까요? 개혁신앙의 선두주자가 되는 나라가 있어요. 칼빈의 영향으로.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 더치 리폼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더치 리폼이 미국까지 와서 CRC라는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CRC는 더치 리폼 쪽이에요. 그 CRC에서 이제 CRC가 요새는 또 조금 타락해서 URC라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United Reformed Church.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치 리폼이 해서 네덜란드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면서 또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있죠. 아, 제가 이름 잊어버렸네. 네, 카이퍼. 예, 카이퍼. 그분이 또 그렇게 또 하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강요가 같은 칼빈 영향에 의해서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칼빈은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런 많은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도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굳게 세워가시면서 교회를 위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비슷한 점도 많지만 루터는 시작점에 있고 칼빈 때에 좀 더 개혁신앙이 정립되어 가고요. 이제 유럽 나라에서는 개혁주의가 이제 칼빈주의로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모습으로 가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나온 분이 이제 낙스라는 분인데 낙스는 이제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시는 중요한 분이 이제 잔 낙스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해서 다 장로교는 아니에요. 개혁신앙이 이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로도 가요. 지금 침례교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도 가게 되고요. 다 장로교가 된 건 아니고 또 그런 개신교에서 감독주의로 또 가는 감리교 같은 교회도 생겨나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뭐 이건 자세하게 안 할게요. 그냥 지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진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야말로 이 종교개혁의 가장 귀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고백.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영국의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영국의 종교개혁에는 히로가 없어요. 영웅들이 없어요. 영국 종교개혁의 특징은 큰 어떤 칼빈이나 루터나 낙스 같은 종교기도 이런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희한하게 영국은 왕이나 정치에 의해서 이것들이 종교개혁이 이끌어지는데 1500년도 초에 이제 헨리 8세 때에 이제 로마 캐톨릭과 교황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왕의 인도 아래 그래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 다음에 왕 메리, 블러드 메리가 여왕이 되면서 이제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요. 교황을 따르던 여자 그 여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 망명을 떠나는 거예요. 제네바시로. 그래서 영국에서 잠시 종교개혁이 멈추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메리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등극하고 종교개혁의 바람이 다시 불고 제네바로 갔던 칼빈으로부터 배웠던 자들이 돌아와서 영국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때부터 청교도예요. 미국으로 온 사람들도 청교도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죠. 청교도는 다른 거는 이제 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군하고 왕의 군대가 전쟁을 벌일 때 의회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드는 그걸 이제 그 교회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121명의 성직자, 30명의 평신도들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불러져서 새로운 신경과 새로운 교회 정치 형태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또 장로교 교도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 침례교도인들도 섞여 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스카틀랜드의 분들이 또 이 모임에도 많이 참여해서 도움을 주게 되죠. 미국의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주로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때 이제 정식적으로 어떤 큰 교단이 세워지는 게 PCUSA라는 교단이었어요. 미국 장로교회는. 원래는 참 좋은 교단이었고 순결하고 처음 교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세운 신학교가 뭐였다고요? 프린스턴. 프린스턴이 굉장히 좋은 신학교였죠. 처음에 우리 개혁신앙의 미국의 개혁신앙의 유명한 분들은 다 거기에요. 거기 교수님이었어요. 하치, 뭐 워필드 이런 분들이 다 그분들이에요. 바스 이런 분들이 다 그래서 개혁신앙을 지켜왔는데 PCUSA와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물결에 휩싸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게 OPC 교단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 미국의 장로교회는 전통을 지켜왔고, 그 이후에 PCA도 생기고, 뭐 여러 이제 장로교단들이 생기고 신학교, 페이스 신학교라든지 뭐 리폼 신학교라든지 칼빈 신학교라든지 이렇게 생겨나서 이제 많이 개혁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개혁신앙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지키며 자라가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각 성도의 삶에서도 무엇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가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우리 각 성도 자체의 개혁이 전체 몸의 개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우리 자신의 복음의 회복이에요. 믿음의 확신.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때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짧게 빨리 끝났습니다. 다른 질문?
네. 혹시 그 에피스코폴 처치는 미국에서 청교도와의 어떤?
에피스코폴 처치는 영국에서 남아있던 어떤 성공회 같은 이제 그런 의미인데, 성공회는 아직까지 이제 감독 제고요. 그러니까 개혁 신앙을 한다고 생겨나긴 했지만 이제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 정치 제도를 많이 남겨놨죠. 그 감독제 같은 거, 계급제 같은 정치.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에피스코 철치는 정부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는 것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성공회 같은 거는 지금 이 말씀의 가르침에서는 모르겠는데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감독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교회 정치는 사실 감독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계급 정치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가르침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현재 그 에피스코폴 처치는 미국에서 초창기부터 주류 교회도 알고 있거든요.
그 역사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네. 대통령 취임 선서도 에피스코폴
처치에 대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게 누가 같이 있었냐면 빌리 그라함도 있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벤젤리카 처치들. 예, 그래서 에피스코폴 처치 분들도 초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여러 교단에서. 예, 확실히 제가 그거는 모르겠네요. 예. 예, 나중에 한번 또 같이 연구해서. 아니, 장로님이 좀 연구해서 한번 알려주세요.